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터키 주재 자국 대사 암살 사건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21일 이번 암살 사건의 합동 조사 전부터 결론을 놓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 미국에 머물고 있는 반체제 이슬람 학자인 페툴라흐 귤렌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겁니다. 앞서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터키 정부가 이번 사건과 귤렌이 연관돼 있다는 점을 믿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귤렌을 이용해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는 일각의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20일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가 괴한이 쏜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총격을 가한 남성은 자신의 행동이 러시아가 무고한 시리아인들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총격을 가한 괴한이 22살의 현지 경찰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차량 테러와 연관된 새로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새로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데메지에르 장관은 이 인물이 용의자일 뿐 반드시 가해자라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사회당의 스테판 마이어 의원은 용의자가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으며 허위 신분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메지에르 장관은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독일 언론들은 경찰이 티니지인 남성을 추적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지만 이 남성이 데메지에르 장관이 언급한 용의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용기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사고는 21일 말레이시아 북부의 공군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은 공군기지가 있는 버터워스 타운에 조사팀을 급파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망자는 이 군용기의 조종사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군용기는 터보프롭 슈퍼킹 B200T 기종으로 현지 언론은 이 군용기가 훈련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아마트 자히드 하미디 부총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말레이시아 공군기 추락 사고로 인해 조종사가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5월에도 또 다른 군용기가 추락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21일 수년째 억류 중인 미국인과 캐나다인 부부, 또 이들의 자녀 2명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들이 공개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 영상은 앞서 지난 19일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영상에 촬영된 사람들은 미국 여성 케이틀런 콜맨 씨와 그의 캐나다인 남편 조슈아 보일 씨, 그리고 이들이 탈레반의 억류 중 출산한 어린 자녀를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콜맨 씨는 영상에서 납치범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자기 가족을 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콜맨 씨와 보일 씨는 지난 2012년 아프가니스탄 와르다크주로 배낭여행에 나섰다가 탈레반의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당시 콜맨 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탈레반 관리는 VOA에 이들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련 정부들의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내 반군과 민간인에 대한 마지막 소개 작전이 21일 일시 지연 끝에 재개됐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3천여 명을 소개하기 위해 60대의 버스가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 알레포를 장악했던 반군들이 이곳을 떠나는 마지막 발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알레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됨으로써 6년에 걸친 내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수고스럽거나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돕거나 조언해줄 비서가 있다면 참 좋겠죠. 때로 대화 상대가 되어준다면 더욱 좋을 겁니다. 게다가 모르는 것이 없이 똑똑하기까지 하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텐데요. 앞으로 사람보다 더 뛰어난 비서 역할을 하는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인공지능 비서가 생기는 일이 이제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회사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 연구 개발 중인 가정용 인공지능 비서를 공개했는데요. 자비스라는 이름의 이 비서는 요일이나 기온, 또 그날 일정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빵을 굽거나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방문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기도 하고요. 농담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모든 집안일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겁니다. 특히 이 자비스의 음성은 유명 흑인 영화 배우인 모건 프리먼 씨가 맡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프리먼 씨가 영화에서 전지전능한 신의 역할을 한 적이 있어서 이 자비스의 뛰어난 능력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머지않아 만능 비서의 출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22일 목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7에서 8도, 신의주 1도에서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에서 10도, 함흥 4도에서 8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입니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돌아왔다라는 뜻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With the kids jingle belling and everyone telling you be of good chee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It's the happiest season of all. With those holiday greetings and gay happy meetings when friends come to call. It's the happiest season of all.
parties for hosting, marshmallows for toasting, and caroling out in the snow. There'll be scary ghost stories and tales of the glories of Christmases long, long ago.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re'll be much mistletoeing and hearts will be glowing when loved ones are nea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Scary ghost stories and tales of the glories of Christmases long, long ago.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There'll be much mistletoeing and hearts will be glowing when loved ones are near. It's the most wonderful time. Yes, the most wonderful time. Oh,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타이완 당국이 시민들의 투표 연령을 현재 만 20살에서 18살로 낮추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분열적인 책동이라며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보겠고요. 이란 원자력 총장이 놀랍고 빠른 속도로 핵 개발 계획을 재개하겠다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어서 살펴봅니다. 또 요즘 한국에서 이른바 조류독감이 크게 퍼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조류독감 때문에 닭과 오리 등을 살 처분해서 땅에 파묻고 동물원을 폐쇄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타이완 당국이 투표 연령을 낮추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소식 첫 소식으로 들어보죠.
네, 타이완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0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1차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조만간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타이완 입법원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선거권 연령을 낮출 필요가 명백하다면서 18세 투표권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18살이면 보통 학교에 다닐 때이기 때문에 아직 투표할 나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아시아권에서는 높은 편이라죠.
맞습니다. 이 20살 성인이 돼야 이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또 관련 정책을 분별할 줄 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도 빨라졌고요. 젊은 층의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각 나라들이 투표 연령을 낮추는 추세입니다. 서방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18살 청소년들에게 이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많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현재 세계 189개국 가운데 144개국의 투표권 부여 연령이 18세인 것으로 유엔 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국 정부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나섰다고요?
예, 중국 정부에서 타이완 문제를 관할하는 기구가 대만 판공실인데요. 안펑산 대변인이 수요일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 타이완이 법률을 개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규를 만드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타이완 독립을 위해서 하나의 중국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취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타이완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투표 연령을 낮춘 것과 이 타이완 독립 추진을 연결시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타이완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 점을 바로 경계해 왔는데요. 중국 공산당 주변에서 타이완 문제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왕홍광 전 인민해방군 난징군구 부사령원은 타이완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중국인이 아니라 타이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타이완 인민의 75%가 중국인인 것을 부정한 것으로 나온 조사 결과도 있다고 얼마 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완의 젊은 층일수록 독립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이 투표에 참가하게 되면 독립 추진 정치 세력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투표 연령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이 타이완 독립주의 정치인들이 입법원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중국 정부가 강조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될 여지가 커질 거라는 게 중국의 예상인데요. 이 다음 달부터 특히 미국의 새 정부를 이끌게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초에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뒤로 중국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타이완과 미국의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은 하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타이완은 독립국가가 될 수 없고 중국의 일부일 뿐이라는 개념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인 타이완 섬에 이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 중인 일국 이체제 이 정치 현실은 인정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양측을 대표하는 건 본토 중국 정부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은 전인민 통합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네. 자, 앞서도 간략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0년대 이후에 미국의 정상급 인사가 타이완 당국을 직접적으로 접촉한 일이 없었는데요. 이달 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양측 정상급 지도자들의 직접 교류는 37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불공정 무역 행위 또 남중국해 군사 요새 건설을 비롯해서 국제 질서 위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비판이 이어지면서 중국은 미국의 새 정부가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무인 해양 탐사 장비를 무단 포획했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비판을 들은 뒤에 돌려준 일도 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최근 이런 움직임들이 다음 달에 공식 출범하게 되는 미국 새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더 강경한 방향으로 이끌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미국 차기 정부 출범 후에 양국의 관계가 더 긴장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란 정부가 핵 개발을 빠른 속도로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이 화요일 테헤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핵 합의 이전 상황으로 모든 게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놀랍고 빠른 속도로 핵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또 이란 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다가올 모든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대비 중이라면서 20% 농축 우라늄은 더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핵합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이란은 전제를 달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란은 지난해 7월에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다가 이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핵 포기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 핵합의가 올해 초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서방의 관련 제재 조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러자 이란이 이 핵합의 위반이라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핵개발 계획을 전면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의 제재 연장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국이 이런 제재 연장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사실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줄곧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란에 너무 많이 양보한 합의이기 때문에 전면 폐기 또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미국 의회는 이달 초에 이란 제재법 10년 연장을 의결하면서 트럼프 새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서 총체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걸 기대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 연장 법안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차기 정부의 정책 수행에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으로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으로 관련 법규가 확정되게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에서 조류 독감이 크게 퍼지고 있다고요?
예, 닭이나 오리 혹은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퍼지는 전염병으로 드물게는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 보통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에서 이 조류 독감이 빠르게 퍼지면서 대규모 살처분은 물론이고요. 동물원을 폐쇄하는 등 방역당국이 비상대응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예, 자 먼저 한국의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한국에서는 지난달 16일에 첫 의심 신고가 있었고요. 이후 조류 독감이 크게 퍼지면서 현재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 전체 가금류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때문에 달걀 공급이 심각히 부족해지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달걀값이 폭등하면서 식당이나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예, 일본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수요일에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에 따르면 니카다, 홋카이토, 미야자키, 아오모리 등 이 네 개 현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서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 살처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야자키에서는 화요일 밤 늦게까지 닭 12만 2천 마리가 살처분됐고요. 전날 홋카이도에서는 28만 4천 마리가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계업종을 비롯해서 농가 피해가 막대하다고 일본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동물원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예, 이번 주 초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요. 일본 전역의 동물원 89곳 가운데서 72%에 달하는 64곳이 조류와 관련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조류 전시구역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태 확산에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총리 관저에 설치한 위기관리센터에서 비상연락망을 항시 가동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극해와 대서양 일부 영해에서의 새로운 시추 임대를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조처가 나온 건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재수사와 관련해 법원에 요청한 이 수색영장 발급 신청서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클린턴 후보 측은 FBI가 별다른 증거 없이 이메일 재수사에 나선 사실을 드러났다며 분개하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의 올해 사형 선고 건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조처를 취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북극해 미국 영해와 대서양 일부 영해를 자원개발 임대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무기한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자, 이는 다음 달에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 환경 보전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처는 캐나다 정부와 협력 아래 이뤄졌는데요.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역시 북극해의 새로운 시추 임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국과는 달리 영구적인 조처가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죠.
네. 자, 북극해와 일부 대서양 영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북극해의 경우 알래스카 북부 추크치 해역과 보포트 해역이 포함되고요. 대서양에서는 동북부 메인주와 로드아일랜드주, 코네티컷주 등을 포함하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 버지니아주에 이르는 지역이 해당합니다. 대서양의 31개 해저협곡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처는 이미 허가받은 임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운 임대만 금지하는 겁니다.
네, 자 물론 이 큰 틀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나온 행정명령이겠습니다만 이 오바마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북극해와 대서양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추크치 해역과 보포트 해역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추 작업 중에 석유 유출 사고가 날 경우 지역 생태계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극해 석유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은 점도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연안에서 생산된 원유 가운데 북극해 생산량은 0.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번 조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환경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묶여있는 미국 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보호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차기 행정부 내각에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미 연방환경보호청 규제에 맞서 소송을 이끌었던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을 환경보호청장이 지명하는가 하면 미 개발 에너지 자원 해금을 옹호하는 윅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를 에너지 장관으로 또 거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의 렉스 틸러슨 최고 경영자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이 환경보호 운동가들을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무기한 금지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다음 행정부가 들어서면 폐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조처가 행정명령으로 이뤄졌는데 어떻게 무기한 금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1953년에 제정된 모호한 법조항을 인용했습니다. 이 법은 때때로 미국 대통령은 아직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부 대륙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요. 특히 한번 내려지면 다음 대통령이 번복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은 법적 근거가 확실하다면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 소송이 걸리더라도 승리할 것으로 자신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처에 대해서 반응은 어떤가요?
네,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물론 환영했습니다. 다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인근 해역 등 좀 더 남쪽까지 더 넓은 해역이 포함되길 바랐는데 이 버지니아주에서 끝난 걸 아쉬워하고 있죠. 반면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조처에 대해서 막반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미국 에너지 산업을 퇴보시키고 미국이 수입 석유 의존하던 시절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조처라는 겁니다. 또 영구적인 금지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이를 뒤집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실시됐던 미국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사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됐는데요. 자, 이제 다음 달 20일에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으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에서는 선거의 패인으로 러시아의 해킹 또 미 연방수사국 FBI의 이메일 재수사 논란을 꼽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FBI가 법원에 신청한 수색영장 관련 문서가 공개됐다고요?
네, 연방공개정보법에 근거해서 수색영장 신청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혀 큰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이 코미 국장이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힌 지 이틀 만에 법원 수색영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별 내용이 없다는 게 클린턴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클린턴 후보 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켄달 씨는 FBI가 충분한 증거 없이 부적절하게 이메일 수사를 재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FBI는 당시 앤서니 위너 전 하원 의원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이 이메일 수천 건 가운데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오바마 행정부 1기,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3년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을 지냈는데, 다시 말해서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이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맞습니다. 이 정부 공식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뉴욕 자택의 지하실에 설치한 개인 컴퓨터 서버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논란이 된 건데요. 개인 이메일은 관용 이메일보다 보안이 약한데 이를 통해 기밀 정보가 새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개인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1급 비밀을 포함한 일부 기밀 정보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지난 7월 FBI는 공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0월 말에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면서 이 대선판을 요동치게 했지요.
예, 당시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 보좌관인 후마 에버딘 씨의 남편 앤서니 위너 전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발견된 이메일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불기소 결정은 변함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바로 대선 며칠 전에 그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클린턴 후보 측은 그런 FBI의 발표가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을 결집하게 만들어서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패하는 요인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미국의 사형 선고 건수가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군요.
네, 매년 사형 집행 건수를 집계하는 비영리 단체 사형 정보 센터가 수요일 올해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자, 올해 법원이 내린 사형 선고 건수는 총 31건으로 지난해 49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형 선고뿐만 아니라 실제 이 집행 건수도 줄었다고요?
예, 실제로 집행된 사형은 20건으로 역시나 지난해 28건에 비해서 줄었고요. 25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사형 집행이 정점에 달했던 1996년과 비교해보면 5분의 1로 줄어든 건데요. 당시에는 98건의 사형이 선고됐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형 선고와 집행 건수가 줄었으면 이 사형을 실제 집행한 주 자체도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사형을 집행한 주는 50개 주 가운데 5개 주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와 텍사스주에서 집행됐습니다. 조지아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주에서 7건, 엘라베마주에서 2건, 미주리주와 플로리다주에서 각각 1건이 집행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델라웨어의 사형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자, 현재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는 31개 주입니다.
네. 이 올해의 경우 사형제도 유지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한 주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법적인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엔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지난해 8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미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사형제도를 폐하지 않은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찬반 투표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네브래스카주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난해 중단됐던 사형제도를 부활하기로 했고요.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발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자,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에서 사형 집행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사형제도 자체를 유지하길 원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사형정보센터의 로버트 더넴 사무국장은 간헐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이는 건 있지만 사형이 줄어드는 경향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넴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올해 수치는 미국이 사형제도 존폐 문제에 대한 중대한 인식 변화 기류의 한 중간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몇 개월 전에 발표됐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미국인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던데요.
예, 맞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9%였습니다. 이 사형제도에 대해 이렇게 절반 미만의 지지를 받은 건 지난 1971년 이후 처음인데요.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1994년으로 미국인의 80%가 사형제도를 찬성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사형제도에 대한 약물 논란도 있죠.
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약물 주사 방식으로 처형할 때 사용하는 이 약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사형 집행에 어려움을 겪은 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제약회사가 자사에서 생산하는 약물이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걸 우려해서 공급을 중단하면서 현재 사형 집행 약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연방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형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브라이어 대법관은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에 처한 사례를 들면서 잔인한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노래입니다. Underneath the Tree,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one day everything changed. You're all I need. Underneath the tre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해 한 발언에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은 아니라며 논란의 파장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뭔가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본토 중국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 등은 모두 중국의 일부이자 하나로서 나눠질 수 없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는 본토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만을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본토 중국은 타이완을 이탈한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로 흡수 통일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타이완의 현 정부는 자신들은 중화민국이라는 공식 국호를 가진 엄연한 독립국이라는 입장인데요. 타이완도 원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왔습니다. 단 타이완이 주체가 돼서 하나의 중국이 돼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타이완 안에서도 정권에 따라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해석과 입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본토 중국과 국교를 맺으려는 나라는 타이완과 반드시 단교해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점차 하나의 중국이라는 용어는 본토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일반화됐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내 소수민족에게도 해당되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이 원칙에 따라서 티베트, 위구르 등 중국에서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일부 지방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생겨난 배경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 섬으로 쫓겨가고 그 자리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고요.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초기에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중국 공산정권을 멀리하고 타이완을 인정했었는데요. 하지만 1971년 유엔 총회 표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로 인정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무게의 중심이 급격히 중국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많은 나라들도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타이완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고립이 심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나라가 무역사무소나 문화예술기관을 통해서 타이완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도 비공식이긴 하지만 타이완과 탄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요. 지금도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국으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은 언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나요?
To and commitment to this policy has advanced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make progress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 들어보셨는데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증진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중국이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역대 미국 정부는 이 원칙을 미국과 중국 관계의 기반으로 인정해왔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고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 즉 하나라는 중국의 입장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해 타이완 관계법을 통과시켜서 타이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 인정하는 한편으로 타이완과는 경제, 사회, 문화 관계 등을 유지하고요. 무기 판매를 통해서 타이완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일까요?
하나의 중국 원칙의 최대 수혜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입니다.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타이완은 외교력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표류하게 됐기 때문이죠. 현재 타이완은 심지어 유엔을 포함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회 같은 국제행사에 참가하거나 세계무역기구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할 때도 국가가 아니라 단체 자격으로 중화민국이라는 명칭 대신에 Chinese Taipei라는 이름으로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깨질 수도 있을까요?
President-elect Trump's tweet announcing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President Tsai stoked questions as to whether he intends to alter America's long-standing
relationsh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잉원 타이완 총통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차이 총통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면서 성사된 통화였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타이완 총통과 통화한 건 지난 1979년 타이완과 단교한 후에 처음 있는 일로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셌습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위안화 환율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성 발언을 멈추지 않아서 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최근 또다시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 측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 관계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n someone else's shoes. in someone else's shoes입니다. 네,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in someone else's shoe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Oh man, that toddler has been screaming and crying nonstop in this restaurant. How can that child's mother just ignore that?
I know. I am getting very frustrated too, and it's disturbing everyone's dinner here.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at mother's shoes?
If I were in her shoes, I would take the child outside and calm them down.
I agree.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Oh man, that toddler has been screaming and crying non-stop in this restaurant. How can that child's mother just ignore that?
야, 짜증나네. 애가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우는데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 있지? 라고 하자 제이슨은 글쎄 말이야, 정말 신경 쓰이네. 사람들 저녁도 제대로 못 먹겠다.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at mother's shoes? 네가 저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묻습니다. 이어 마이크가
If I were in her shoes, I would take the child outside and calm him down.
나라면 애를 잠시 밖에 데리고 나가서 잘 달래주겠다. 라고 대답하네요.
We'll keep today's phrase, in someone else's sho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Oh man, that toddler has been screaming and crying nonstop in this restaurant. How can that child's mother just ignore that?
I know. I am getting very frustrated too, and it's disturbing everyone's dinner here.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at mother's shoes?
If I were in her shoes, I would take the child outside and calm them down.
I agree.
Today's phrase is in, in someone else's, E-L-S-E, apostrophe S, else's shoes, in someone else's shoes. If you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it means that you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situation, and you experience something from his or her point of view. This way, you will be able to feel what the other person is going through. In someone else's shoes는
남의 처지가 돼서 생각하다, 남의 견지에서 어떤 일을 경험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의 감정까지도 헤아릴 수 있다는 의미겠죠.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듯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면 남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If I were in your shoes, I would apologize to Gloria and become friends again.
라고 하면 내가 너라면 글로리아한테 빨리 사과하고 다시 친하게 지낼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it means to be in someone else's shoe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Oh man, that toddler has been screaming and crying nonstop in this restaurant. How can that child's mother just ignore that?
I know. I am getting very frustrated too, and it's disturbing everyone's dinner here.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at mother's shoes?
If I were in her shoes, I would take the child outside and calm them down.
I agree.
Let's review. To be in someone else's shoes means to be in the other person's position and feel or experience what they are going through. In someone else's shoes. In someone else's shoes.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I'm going to go to Washington. I'm going to go to Pentatonix가 부른 Little Drummer Boy. 북치는 소년이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rum for him, ba-ba-ba-ba. I played my best for him, ba-ba-ba-ba.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골동품의 절도와 불법 도굴은 인류 문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범죄입니다. 절도범들에게는 무엇이든 돈이 되는 것이면 절취의 대상이고 오래되고 정교한 것일수록 부르는 값도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물건은 외국으로 밀반출돼 주로 수집가들에게 매각됩니다. 수집가들은 희귀한 것이나 오래됐거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면 거금을 들여 골동품을 구입합니다. 국제범죄 조직이나 때로는 테러단체들에게 훔친 문화유산의 거래는 대단히 이윤이 큰 사업입니다. 이집트는 여러 세기에 걸쳐 수많은 골동품과 문화유산을 밀반출로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유물 담당 국무부에 따르면 이 나라의 고고학적 보물이 약탈범들의 표적이 된 것은 18세기 말부터이며 2011년 이른바 아랍의 봄 혁명 이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 관계 당국은 민중 봉기 이후에 정치적 혼란기에 도난당한 엄청난 액수의 골동품을 되찾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혼란기를 틈타 수많은 박물관과 유적지를 기습하고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훔친 골동품이 많이 팔려가는 나라 중 하나는 미국입니다. 따라서 이집트는 힘을 합쳐 이집트의 골동품 밀거래를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사메 쇼우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이 이집트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양해각서에서 미국은 BC 5200년에서 AD 1517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집트 문화재는 2016년 12월 5일 이후 미국에 들여오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여러 해에 걸쳐 준비된 것으로 골동품 보호를 위해 중동 북아프리카와 미국 사이에 만들어진 첫 쌍방 합의서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역사적 유물은 가격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며 밀매자나 절도범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비싼 가격에 부자들에 팔려 은밀한 곳에 감추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소유물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